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사실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다 보긴 할 텐데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를 주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것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경성하시는 주의 은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일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가르치는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5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시편 기자의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이기도 한데 먼저 앞서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하면서 곧바로 그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오죠.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수로 표현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시편 25편의 기자도 지금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는 신자가 마땅히 보여주는 태도인 회개로 나아갑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악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물나도록 남김없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11절까지의 시편 기자의 상황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과거의 죄까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그에게 응답을 크게 주시지 않는 듯한 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깊은 기도 중에 한 가지 소망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앞서서는 계속 과거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시편 기자가 여기서는 이제 미완료, 미래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지점은 이 친밀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소드라고 부르는데 사실 시편 기자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주는 바가 이 한 단어 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한번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이 시편과 예언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전적인 뜻이 중요한데 이 사전적인 뜻은 가장 친밀한 핵심 그룹이 그 안에서 은밀히 나누는 비밀 담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들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친밀한 하나의 그룹이 그 안에서만 나누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항상 좋은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친한 사람들한테 별 얘기 다 하듯이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바로 그런 친밀함입니다. 속 얘기까지 다 하는.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란 뜻은 주님이 자기 속 얘기까지 우리한테 다 하신 만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예이고 또 탁월한 주석가인 매튜 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은 1차적으로는 그의 언약이며 2차적으로는 그의 사랑과 자애로움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의 언약인 이유는 곧바로 나오는 본문 때문이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신의 속 얘기까지 다 할 만큼 친밀하게 하고자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선물은 그분의 언약이에요. 신구약 성경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속 얘기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영원무궁히 자신의 사랑과 자애로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을 건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내가 초대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을 내가 아는 것도 되게 인스타에 올릴 만큼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다 못해서 자꾸 국가 1급 비밀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급 비밀을 목록 자체도 비밀입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들이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 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때로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기록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첫 시작과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낱낱이 수록되어 있는 비밀책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그거를 어디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밝히 보이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이 성경을 사단이 가리고 죄가 가리니 또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 이거를 잘 살피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한 톨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알리셨어요. 이 세상을 주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왜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고 주님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진심이신지 주님은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마치 자꾸 1급 비밀을 보여주려는 대통령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했던 미스테리온, 그 비밀을 다 밝히 신약시대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내밀한 교제를 다시 갈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속한 것이겠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얘기해주고 싶으신 것 같다. 그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은 주님 앞에 머무는 자녀들에게 그냥 단순히 그들과 대충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깊은 생각을 알리시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 이 본문을 너무 좋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고 사도신경에도 들어가 있는 하나의 표현이 이 단어의 뜻을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잠언 3장 32절인데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이 친밀하심, 소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며 원하셨던 그 뜻,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갈구하는 그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랑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도 그 뜻을 알고 기뻐하며 때론 회개하고 때론 감사하고 주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누리기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신 목적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해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밀한 계획과 생각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털어놓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언약을 통해 주어지나 주님은 그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영감과 감동을 주시고 그의 생각을 열어젖히셔서 이 악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토대 위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일을 하세요. 그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은 단순히 당신의 자녀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러실 거면 주님이 죽으시던 그때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버리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성전의 휘막을 찢으시고 자신의 육신으로 성전을 이루신 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운데 주님이 사시죠. 사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남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감동을 받아 나도 그대로 살고 싶다는 소원을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교통 속에 서로 통하는 관계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교류하고 통하는 것. 그게 교통입니다. 그게 교통.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한 관계. 그 관계가 가능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세요. 정말 이 하늘영광교회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제 안에 잠잠한,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12년 전에 사역했을 때 그 꼬꼬마 1학년들이 이 20살이 됐다고 하면서 이거 꽂아준다고 오는 걸 보면서 그것도 감동이지만 예배 가운데 그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정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 모든 예배의 세팅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 감격스러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있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매 주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게 이곳이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교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의 가장 선명한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고자 하시기 전에 굳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주님은 굳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펼치실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12장 15장 17장에서 세 번에 걸쳐 언약을 갱신하신 뒤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명확히 인치시고 나서 주님은 자신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행하신단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 그 영광스러운 이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이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을 먼저 알려주신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더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담화를 하시면서 주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담화를 여는 첫 번째 말은 14장 5절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이야기를 전개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6절에 주님이 위대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의 흐름도 사실 사뭇 유사합니다. 25장 시편 25편 우리가 함께 보긴 했는데 15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얘기해요.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마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께 기도하듯이 도마도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주님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주세요. 근데 1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은 이어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음을 설명해 주시고 성령님에 대한 위대한 강론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빌립의 기대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 정도였어요. 그분의 신성을 경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건 그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경험들,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 하나님을 좀 보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14장부터 16장까지 펼치시는 계획은 주님의 생각은 훨씬 더 우리를 향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4장 6절에서 주님의 길을 가고 14장 15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14장 21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15장 8절에서는 그것을 넘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15장 15절에서는 주님은 거기서 더 한 발자국을 나가세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친구라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 당대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의 기틀을 닦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는 두 육신이 거하는 하나의 영혼이다. 그게 당대 헬라 시대의 친구의 개념이에요. 주님이 마치 이런 친구처럼 우리와 밀담을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그 시대 1세기 제자들은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거면 족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 천국 가면 되겠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 기대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저와 더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시는군요. 네, 주님, 제가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바를 제 안에서 이루어 주소서. 어거스틴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와서 항상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죠.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주님과 친구 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다 거신 것처럼 낱낱이 말씀하여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한 스텝 가고 한 스텝 뒤로 후퇴하고 다시 겨우 한 스텝 가고 한 스텝 뒤로 후퇴하는 삶 그만할 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교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비밀한 뜻을 알고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302장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그 찬양을 작사한 캐나다의 알버트 심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칼빈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토대를 마련한 분이에요. 이분은 막 성령 세례도 강조하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 얼라이언스를 창립해서 중국 선교도 하시기도 하고 또 당시 오순절 운동에도 깊이 관여해가지고 방언이 성령 세례의 유일한 창구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이렇게 교정하시는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성령 사역 같은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전 교파적으로 놓고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국제적으로 크게 일하시고 쓰임 받으셨으면 아, 저 정도면 정말 이제 은퇴해도 됐겠다 싶지만 그분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주시고 나타내실 모든 것을 아직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뭔가 국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은 야망에 사로잡혔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셨겠지만 그의 내면의 깊은 중심에 그가 작사한 그 찬양처럼 더 깊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순전한 영혼의 갈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 마음을 담아 일기에 이렇게 나는 아직도 주님이 더 주실 것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 그것은 때때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점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토로하고 나서도 15절부터 22절까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내 고통을 탄원하다가 시편이 끝납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끝나요. 이 시편은 다른 탄원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의 기본 문법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탄원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통 탄원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거나 혹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기도의 세팅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들이 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종의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확신과 기쁨과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자는 언제나 이 탄원시의 기도를 누립니다. 그런데 본 시편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차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구원을 요청하다가 끝납니다. 주구장창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끝나죠. 답답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스토리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시편 기자의 외침을 마치 외면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 앞에서 뭉개고 앉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시편 기자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저는 19살에 죽으려다가 20살 때 19살 중순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20대 때 사실 제 인생의 고민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였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생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산다는 게 뭘까? 이 기도가 제 인생에서 1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뭐 그게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도대체 그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흔히 제 나이 때 그때 또래들이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집어드는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성경 말씀도 기도고 또 모든 사람과의 대화도 기도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 응답인지 분별해 봐야 된다. 그게 그분 책의 요지였어요. 도움은 많이 됐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김의 기도, 김영복 목사님의 책도 읽어보고 데이비 브레이너드니 뭐 E.M. 바운즈니 P.T. 포사이스니 뭐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할 만한 것들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이 베니힌 뭐 순전한 나드 출판사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좀 영적인 이 은사주의적인 대로 제가 한참 빠졌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뭐 정원 목사, 송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의 집회도 막 참석하고 또 어디서 뭐 선지자가 있다 하면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20대 때를 보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황홀경이 두 달 동안 지속되기도 했어요. 이때 제 마음의 욕망이 다 사라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여전히 목이 마른 거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에 가 닿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도대체가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제 20대를 온통 채웠었어요. 하루는 학부 30년 선배님이 CEO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제 가난한 학생 후배들 밥 한번 헤매긴다고 초대해 주셨는데 그게 절정이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마스 예배 중에 아기 예수님을 안는 환상을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하나님께 나도 아기 예수님 좀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막 기도했는데 당연하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르고 미국에 있었을 때 한 2년이 넘는 시간을 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이제 미국에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일하던 세탁소 창가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저 개인도 슬럼프였고 신앙도 슬럼프였습니다. 그래서 한숨 푹푹 쉬면서 잠시 기도인지 뭔지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날이 좋은 초가을 정오 시간이었는데 주님이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체험, 경험 그런 것보다 더 중대한 본질은 이렇게 비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저는 20대 시간을 온통 헤매기만 했던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때 그냥 제가 주님 앞에서 뭉개고 앉아있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게 정말 필요했던 건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 바로 이것이 이 고난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자녀들에게 길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 이것.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마냥 고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실존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억나지도 않는 옛날 옛적의 죄까지 7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쉰내나게 토로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주님은 그의 구원 간청에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다윗이죠. 그러나 아마 나중에 그는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시간, 그 태도, 그 장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는 걸.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진득하게 주님을 향하는 태도와 방향입니다. 그저 잠잠히 그 자리에 뭉개고 앉아서 주님이 도무지 해결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매우 중대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내용이 깊이였다면 두 번째 내용은 방향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당신의 소망, 머무르는 곳, 나아가 당신의 전부로 삼아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실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150편의 시편들을 우리는 흔히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속에서 때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때로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150편의 시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이고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니, 받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기를 원하세요. 그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세워 주의 나라로 들이실 거예요.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주바라기들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로 알곡으로 들이실 겁니다. 저의 기도는 여전히 어려요. 제 기도의 지경도 빈약합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에서는 어린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기서도 소드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소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마지막 선지자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낱낱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까 이미 봤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우리를 주님의 위대하고 은밀한 계획에 초대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말은 우리끼리 위로하려고 내뱉는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강 목사님이 아까 예배를 여며 낭독하셨듯이 주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궁정에 앉아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시며 주님과 결국 같은 꿈을 꾸게 하세요. 기도는 끌어안는 것이지만 또한 온 세상을 품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